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한 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구절 때문에 특별히 이 구절 하반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말씀 때문에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논쟁을 일으켰어요. 사실상 삼위일체 논쟁의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구절을 내세워서 보라 예수님이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회의가 간다 그럴까요?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대한 보다 나은 배경적인 이해를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성부, 성자, 성신이 모두 관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창세기 1장의 기사를 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신이 다 창조에 인볼브 되셨다. 근데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가담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은 태초부터 창조 사역에 관련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 종교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유일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일신 종교. 유일신 종교는 단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의 영향 때문에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그 유일신 종교로서 이슬람교가 있어요. 회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외의 신은 일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성육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해요. 왜냐하면 성육했다는 것은 신이 물체적으로 가시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적인 측면을 드러낸다고 해서 예수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해요. 왜냐하면 알라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 개념상 이런 물질 세계를 떠나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로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뭐 와이프가 있을 수가 없고 아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있어서 또 세상에 더군다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그죠. 이것은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유일신을 믿는 종교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그들의 그 종교 이름 자체에서 시사하듯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예수는 모든 창조 이전에 다른 창조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장의 이름이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그 일신교의 영향 때문에 예수의 신성,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플라톤 사상 때문에 플라토. 플라톤의 사상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이해할 것 같으면 신은 물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영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물질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들의 개념과 맞지 않아요. 그들 플라톤이 이해할 것 같으면 이 영이 인간이라는 이 몸 속에, 이 물질 속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감옥이야, 이것이. 그래서 이 영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방인데, 오히려 신이 감옥인 인간의 물질로 된 몸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성육신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 물질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몸으로 사셨고 동일한 몸을 가지고 죽으셨고 같은 몸으로 육체의 부활을 하셨고 또 인간의 그 몸을 그대로 지니고서 승천하셨죠. 지금도 인간의 몸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그 같은 인자의 몸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은 다음에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새 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물질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계가 경신되고 물질계가 변화되고 물질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신천지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관이 그런 플라톤 사상과 달라요. 사실상 서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상적으로 볼 때 플라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플라톤 사상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아직도 그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플라톤 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우주 해체설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모든 우주가 녹아서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느냐.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이 물질계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은 올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 물질계 세상 전체가 완전히 와해돼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상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심판에서 다 녹아뜨리고 다 멸망되는 그 대상이 심판의 대상은 물체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대상은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항하는 악인들의 삶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 뭐 망할 세상인데 뭘 뭐 개선하고 뭐 참여해서 뭐 또 임프루브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을 한탄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미래를. 그러면서 거의 염세적인 생각으로 죽은 다음에 사후에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와 같은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라톤 사상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막, 지상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형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또 플라톤 사상에 의해서 해석하기를 보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물질로 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원형은 저 다른 곳에 있는 원래에 있는 그 플라톤이 말하는 소위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 피안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결국 플라톤 사상이라 이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세속적인 사상과 인간의 철학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속으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경우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이해하냐면은 물질관이에요. 축복관.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을 있잖아요. 뭐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국가가 태평하고 뭐 내 자식들 잘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에다가 우리나라의 재래 종교의 축복관을 갖다 붙인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현세적인 것들 항상 그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죠. 훨씬 넘었고 그동안에 우린 생각하면 뭐 100년이 뭐 외국의 서구에 비하면 뭐 그것이 뭐 얼마나 짧은 거냐. 서구는 뭐 1000년이 훨씬 넘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100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1000년보다 더 긴 세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축적된 기독교의 여러 그 진리, 여러 성경에 대한 연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그대로 받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몇백 년 걸려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서적이 있고 많은 연구의 결과가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성경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읽고 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굉장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갱신되려면은 이와 같은 이교의 사상부터 이와 같은 재리종교의 영향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재례종교나 이교적인 사상 그런 것은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꼭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 축복관이나 그런 물질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사상 그런 플라토적인 사상도 들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 시스템에 맞도록 이렇게 각색을 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또 오용합니다. 또 그 아예 부정해버려요. 예를 들면은 모하멧은 회개의 모하멧은 말하기를 유태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리지널 한 그 계시를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한 것을 자기가 마지막 최고의 선지자로서 이것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뭐 이단들이나 이런 엉터리 재래신관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가? 성경에 우리가 무지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단 종파에 넘어가 버려요. 우리나라에 뭐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하면서도 이단 종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단 종파에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몰려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다 일반 전통적인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뭐 명칭만의 교인도 있겠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서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세속적인 기존 재례 사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다 갖다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축복관이죠. 아주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이것은 이런 현상은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 일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을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로 보고서 인생을 그렇게 엮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무지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든요. 생각지 못한 일도 닥치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닥치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원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곱절로 힘들어요. 성경에 무지하면은.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그런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조언이라든지 비복음적인 그런 이야기나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런 초신에 쉽게 감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은 내가 믿는 것이 그분의 어떤 주장과 어떤 신분과 어떤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신분이 뭐 창조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면 곤란하죠. 혹은 뭐 예수가 신이면 어떻고 뭐 신이 아니면 어때요? 나 뭐 그저 하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잘 읽진 않지만 가끔 들여다보기도 하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뭐 골치 아프게 제가 따져가면서 뭐 죽으면 천국에 하나님이 넣어주시겠죠. 이렇게 또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곤란하죠. 성경이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아주 싫어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고 불철주의와 자신을 헌신하고 투신해서 공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와 같은 거짓된 사상, 거짓 종교, 사탄의 그와 같은 악의 세력에 대한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톤 사상이라든지 혹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라든지 또는 그 율법주의가 교회의 기절을 흔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활약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못 믿게 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기독교의 특히 예수의 신성을 공격하고 성경의 정거성을 공격하고 그러죠.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교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창시자, 교제가 없어도 그분의 가르침만 있으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는 단일 창시자가 없어요. 단일 교조가 없습니다. 단일 신조도 없어요. 다만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루어오면서 인정하고 있는 베다스라는 경전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랜 장구한 세월 동안 세계 굴지 종교로서 아직까지 건재하거든요. 교조가 없어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그냥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인간으로서 God-man으로서 십자가로 가셔서 대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이 있어야 돼요. 또 이분의 존재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인간이 뭐 십자가로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거나 그것을 대속해서 뭐 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한 인간 혹은 뭐 여러 인간이 죽는다고 해도 단 한 명의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분이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존재를 해야 기독교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이것을 빼버리려고, 기독교에서 이 바탕을 뽑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 뭐 온 적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얘기를 하죠. 요상한 소문들을 퍼뜨려요. 뭐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뭐 예수는 실제적으로 역사상 존재한 일도 없다. 뭐 예수는 그저 착하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준 피조물이다. 뭐 예수는 또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모종의 관계를 가진 자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보다 훨씬 이후에 쓰여진 그런 전혀 그 어떤 정거성이 없는 근거가 없는 그런 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잖아요. 뭐 저자 자신이 말하기를, 작가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소설을 쓴 것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빈치 코드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숙지를 하고 있느냐, 어느 만큼 알고 있냐.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의 바탕과 내 신앙의 어떤 기저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받침대로 그것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고, 또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생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죄가 없는 아들로서 십자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게 됐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며 구속주가 아니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두울 뿐이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같은 본문을 성경에 대한 아무런 배경적 지식이 없이 읽어버리면은 누가 읽어도 사실상 뭐 10분 동정하지만 뭐 예수님이 피조물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모든 다른 존재들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라 그렇게 먼저 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권리죠. 그래서 피조물이긴 피조물이든 순위가 다만 뭐 1등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으뜸으로 삼았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런 의미가 아닌지는 먼저 나신 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출생의 순서가 먼저라기보다는 장자, 그러니까 먼저 나신 일, first born, 장자의 역할과 장자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고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 이디엄으로 사용한 말이라 이거죠.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할 때는. 장자의 특권과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역할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뭐 거의 다 이랬지만 뭐 지금도 아직 그런 데가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런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장자는 우대하잖아요. 장자는 가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장자에게 뭐 큰 아들 마령에게 뭐 밥 한 숟갈도 더 주고 공부도 더 시키고 그죠? 막내는 못 시키더라도 중간치는 못 시킬지라도 첫째는 공부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어려워도. 뭐 그래서 대접을 받죠. 실제로 장남이 그래서 부모를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남에게는 특권이 있고 또한 책임이 지어지죠. 구약시대에는 장자를 통해서 그 부모의 재산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됐고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권리도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태어나는 맏아들은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을 장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했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자식이 7명이 있었고 그 7명 중에서도 맨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로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중동 사회에 있어서의 장자에 대한 먼저 나신이 먼저 난 이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라고 다윗을 부른 것은 이세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아들이 출중했어요. 뛰어났어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불렀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장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윗 왕은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글을 쓴 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 저자가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이 바울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러한 구약 문화를 엎어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장자에 대한 용법과 그 의미를 고스란히 살려서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나신이라 할 때는 예수님이 피조물의 우두머리라는 뜻도 되고 그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뭐 사실상 이 장자 개념은 우리나라의 장자 개념, 전통적이고 제례적인 정자면에 다르지 않아요.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액면도로 이 성경을 탁 놓고 그 구절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는 다른 피조물하고 연관시킨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주 매우 심각해집니다. 우리들의 구원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물론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굳게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일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면 다른 피조물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분이 뭐 아무리 첫째가는 으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신성에 만일 부인되면 삼위일체 교리가 흔들리고 맙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번역 문제예요. 성경은 원래 그 오리지널 말로 된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거, 자국으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의 과정에서 때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고대 문헌의 말을 그대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전통적인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직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오해가 생기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의 하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원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으로 그것을 원어로 그것을 본다고 해도 큰 도움이 없어요. 원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시 사회의 관용적 표현의 개념이 현대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수정하고 뭐 개정판을 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보완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정판이 반드시 뭐 그전의 것보다 다 낫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보완된 점도 있고 나은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성경이 나오면 여러분 좀 이렇게 구해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말 한마디가 뜻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처음 나신 이라는 말을 갖다가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of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대개 번역에서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그래서 NIV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그러니까 over란 말을 썼어.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피조물 가운데에서 첫 번째라는 말을 모든 피조물을 over 하니까 다스리는 장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직역은 아니지만은 그 원래 의도된 본뜻을 살려서 전달한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로 볼 때 피조물에 뭐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하는 게 순서로 볼 때 제일 먼저 나신 분이 아니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분으로서의 장자의 역할을 맡은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좀 확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먼저 났다 늦게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맡아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지만 실제로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그것을 맡으신 분은 예수님이라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나십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창조를 맡아 다스린다는 그 머리가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이 온 우주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온 우주 만상이 여기 앉은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그분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생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이 세상을 자기 품에 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장자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진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십자가의 형벌 사건 이후에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더욱 심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냐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시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구속받은 우리들을 자신의 유산으로 보시고 그것을 자신의 최대의 기쁨과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한 우리를 본인의 유산이여 본인의 유업이여 본인으로 상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업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이 주의 유업이 된 우리들이 또한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건설이 새 창조, 제 첫 창조 때에 있었던 그 막대한 능력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더 심대한 능력으로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또한 우리의 유업을 받도록, 우리의 상을 받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장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심장한 의미를 준 것입니다. 이 장차 올 영광된 세계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 다른 어떤 피조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우리 자신도 던져야 할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이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 크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자체가 역설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신비가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된 이 구원을 자신의 피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두고서 맹세하신 이 구원의 사랑 속에서 전능하신 전능자의 능력으로 이 온 우주를 붙드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직접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찬란한 영광된 유업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긍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와 감격과 그 같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있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을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이 없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점에서 독특하고 유일하고 유니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돌보시는 장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신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는 십자가로 가셨던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담대하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할 동기부여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업의 땅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폄하했던 그 모든 악인들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주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감히 뻣뻣하게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구주가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은 구속주가 아니요, 당신은 피조물이요 라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주 예수의 신분과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든 악인들이 온 우주가 바라보는 앞에서 태양보다 더 밝게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신적인 신분과 그분의 거룩하신가, 그분의 하나님 되신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사후에는 죄의 찬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후에는 찬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아직까지 붙어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창조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랑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장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읊조리고 경배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